알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라 9월 14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4.7 재보궐선거 직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분석이 쏟아졌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뭐 20대 남자 현상에 대한 분석과 뭐 그거에 대한 주목이 뭐 기성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참 많았는데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영향이 뭐 당대표에 영향을 가기도 했고 대선 주자가 관련한 정책들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거 직후에 듣동라가 주목했던 부분은 20대 여성 투표 결과였습니다. 20대 여성의 15.1%가 거대 여야 정당이 아닌 기타 정당을 선택했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선거 결과를 놓고 20대 여성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참 궁금했었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사인의 김은지, 김다은 기자 두 분인데요. 이 두 분이 웹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 미국에서 여론선거 연구를 하고 있는 국승민 오클라호마대 교수 등과 함께 몇 달 동안 웹조사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20대 여성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직접 두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김다은 기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듣동로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진짜 영광입니다.
성함 말씀해 주세요.
아, 예, 저 시사인 김은지 기자라고 합니다.
네, 김은지 기자.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의 김다은 기자고요.
네, 원래 라디오 PD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라디오 PD로 10년 정도 일을 했었고, 이제 갑자기 전직을 하게 되었지요. 네. 그래서 지난 6월부터 제가 시사인에서 이제 기자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사실 라디오도 했었고 저는 팟캐스트 혼밥생활자의 책장이라는 팟캐스트를 또 제작하고 있어서
아, 그 팟캐스트에 익숙하신 두 분이 나와주셔서 저는 굉장히 든든하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사를 어떻게 쓰셨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혹시 이 기사가 궁금하다, 아직 못 보셨다라는 분들은 시사인 홈페이지 아니면 포털사이트에서 봐도 되나요, 기자님?
아, 예, 그럼요. 아. 사실은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와 시사인 홈페이지 둘 다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언론사 기자 입장에서는 자기 홈페이지에서 기사 봐주시는 게 가장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사는 포털사이트에 정말 어마어마한 댓글이 좀 달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
그 댓글과 함께 기사를 읽으시면 이 기사의 현상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예, 포털사이트에서도 한번 봐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포털사이트에서 20대 여자 현상 혹은 뭐 김은지 기자, 김다은 기자를 검색하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서 방송을 들으셔도 좋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대 여자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웹조사, 그 분석 기사를 기획하신 건데 기사를 보니 질문 문항을 만드는데도 몇 개월이 걸렸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의식에서 이 보도를 기획했고 어떻게 조사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앞서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4.7 재보궐선거가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굉장히 유명한 출구조사 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여성과 남성이 정말 다른, 사실은 같은 세대 안에서는 비슷한 표성량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20대 여자와 남자만 정말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여자가 아닌 남자의 표성향만 상대적으로 언론과 정치권에서 아주 큰 주목을 받았어요. 20대 여자는 이게 뭘까라는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2019년에 저희가 시사인에서는 이미 20대 남자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었죠.
같은 웹조사 형식으로 보도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사인 편집국 입장에서는 20대 남자 현상은 사실 그렇게 궁금한 내용들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보도했고 알고 있던 내용들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야기들이 조금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가설들을 찾으면서 20대 여자 현상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웹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죠.
사실 좀 경험적으로 저는 주위에 되게 20대 여성들 혹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되게 탈정치화되고 있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다고 사실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후위기나 동물권이나 그러니까 정치 기존의 정치가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이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가 우리를 대변해주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서 이게 결집되지 못하고 점점 더 흩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대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치적 주체로서 과연 주목받을 수 있을까? 그런 잠재력이 있기는 할까? 혹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를 풀어갈 예정인 거지? 라는 궁금증이 저는 이 조사를 좀 같이 하게 했던 것 같고 굉장히 조사 항목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네.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느라 네. 고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궁금해요.
그래서. 웹조사라고 하는 게 진짜 아주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내서 그 대답을 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사실은 몇백 개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너무 처음에는 막막해서 뭘 물어야 되지? 그런 그러니까. 게 되게 컸고요. 그래서 그때 20대 여성들을 좀 이렇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처럼 저희가 좀 하고 다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설은 있죠. 20대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좀 보수화된 것이 보인다. 그럼 20대 여성들은 진보적일까?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굉장히 페미니즘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20대 여성들은 그러면 페미니즘에 굉장히 우호적일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이 조사로 통해서 증명해낸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운 일이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페미니즘 이슈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업데이트되는
맞아요.
너무나 핫하고 최신의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들도 예컨대 전 세계적으로 터프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한국만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20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많은 항목들을 만들 때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생각하느냐 같은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달지
네.
그런 지금의 이슈들, 지금의 반응들을 여튼 많이 넣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저는 저희 편집팀에서 정말 잘 뽑았다고 생각하는데요. 20대 여자 현상이라고 해서 차별받고 있지만 약자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2019년 20대 남자 현상과 대비되는 문구인 게 20대 남자들은 자기들이 약자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는데요.
네.
20대 여성들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약자는 아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린 차별받고 있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주의자다라는 이야기들을 결과를 보면서 참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진보나 보수 이런 어떤 정치적 성향이 나뉜다고 했을 때 그 구조의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느냐가 저는 그 진보냐 보수냐를 나눌 수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20대 여자들이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죠.
그러면 조사 기본 정보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일단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딱 이때가 올림픽 때였어요. 그래서 안산 선수가
네.
5조 5억 굉장히 공격을 받고 메달을 뺏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 그 시점에 저희가 여튼 웹조사를 했고 한 2,000명 정도가 응답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20대들의 그 대답.
피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예. 600명.
60대 600명 그리고 30대 600명 나머지 800명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 세대별로 숫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소위 통계적인 거라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기관과 그 통계에 관련된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보정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인구치에 비례해서 오히려 20대 여론을 더 강하게 보기 위해서 과거에 비해서 20대 수치를 더 올렸습니다. 사실 한 세대가 600이나 된다고 하는 거는 꽤 많은
네,
거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여론조사 특히 대선 앞두고 하는 보통의 일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500명, 1000명 단위로 하거든요.
이제 네.
그에 비해서 한 세대만 600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많다. 이렇게
네.
좀 볼 수.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사인은 2019년에 20대 남자 현상을 분석하셨었잖아요. 김윤지 기자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당시에 남자들이 스스로를 약자로 인식한다라는 게 보였어서 그 20대 남자들의 억울함에 근저에 있는 게 어떤 생각인지를 그 보도로 저도 인지하게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20대 여성을 조사했으니까 그 20대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사에 가장 처음에 쓴 부분이 20대 여성 10명 중 4명 그러니까 41.7%가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페미니즘이 우호적이다라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이 수치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아까 김다원 기자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가 안산 선수에 대한 온라인 학대 논란이 있을 때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이 논란은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받았던 느낌이 뭐였냐면요. 그래서 안산 선수가 페미니스트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페미니스트가 과거의 빨갱이, 종북 이런 것처럼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들, 특히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개적으로 응답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가 그때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41.7% 전체 평균의 2배 이상이 자기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20대 여성 중에 예, 10명 예. 중에 4명이 예.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라고 예. 대답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감정 온도라고 해서 우리가 다양한 사회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는 그 도구가 있다라고 해요. 네. 미국에서 특히 이제 많이 요새 쓰고 있다라고 하는데 감정 온도가 0에서 100도인데 100도일수록 긍정적이고 0도일수록 네. 낮은 거죠.
아.
그런데 이 페미니스트에 대해서 20대 여성의 감정 온도가 53.3도라고 하는데 전체 평균이 32.1도거든요.
네.
이렇게 비교해봐도 높은데요. 20대 남성은 14.3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세대 내에서 특정 집단에 대해서 정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만 보더라도 20대 여성들이 어떤 페미니즘의 우호적인 정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꽤 다양한 숫자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웠었는데 왜냐하면 2019년에 그때 조사했을 때 그때 결과에서 20대 남성이 25.9%가 페미니즘에 반대한다라는 대답을 이미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 감정온도 결과값으로 이게 얼마나 같은 세대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지가 보여지는 게 되게 명확하더라고요. 두 기자분이 이런 문항을 만들었을 때 예상한 대로 아 내가 이거 예상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다라는 결과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고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나온 결과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아니면 같이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이 분석은 진짜 의외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코호트라고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들.
네.
이제 그래서 만약에 20대 여자들이 어떤 일정한 성향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경험을 공유했을 거다라는 저희가 가정을 했고
네.
그 경험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또 질문에 넣었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할 수 있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 되게 네.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비롯해서 낙태죄 폐지, 미투 운동, 탈코르셋 운동, 그리고 N번방 사건. 그리고는 이제 이게 단순히 20대 여자들을 이렇게 뽑아내기 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대상자는 60대까지 넘거든요.
네.
그래서 군 가산점 폐지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좀 넣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가장 20대 여성들이 자기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 처벌이거든요. 60%가 넘는데.
네.
근데 사실 저는 강남역 살인 사건이 되게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이 46.8%가 낮은 숫자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21.2%여서 아 내가 생각하는 20대 여성들이 또 그 나이대가 또 달라졌구나.
그렇죠. 그때가 이미 한참 전이라서 그분들이 10대나 그렇죠, 더 어렸을 그렇죠. 때 네. 사건이구나.
네. 그래서 아 내가 나이 들었으면 다시금 이제
그렇게
되네. 물론 이 숫자도 절대 낮진 않고요.
네.
뭐 절반 정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페미니즘의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러긴 하지만 이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네.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약간 연결해서 보면은 좀 보고 약간 놀랐던 부분은
네.
설리 구하라 자살 사건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치 자체를 좀 비교해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20대 여자들은 60.8%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고
네. 내일처럼 여겨진다.
그렇죠.
네.
내일처럼 여겨진다. 20대 남자는 그 절반 정도인 32.2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를 봐도 사실 되게 다르고 그러니까 60이라고 하는 숫자 정도가 나온 거는 정말 튀는 수치이고
네.
사실 이게 당장 뭐 설리 씨의 기일이 이제 10월 달인데
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전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그 세대에게 치명적인 트라우마처럼 무언가를 남겼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까지 높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네.
한 여성 연예인의 죽음 그리고 그녀가 왜 죽었는가 에 대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의 20대 여성들이 정말 내일처럼 여기는 지점이 뭘까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성범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되게 높은 수치가 나왔었기 때문에 예상했지만 동시에 좀 마음 아프고 답답한 노릇이었죠. 그래서 아 그러면 20대 여성들은 스스로를 되게 피해자처럼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또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지표들은 또 되게 저는 희망적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목 얘기했듯이 우리는 아 약자가 아니다. 다만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되게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저는 되게 강하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저는 되게 확실한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를 들면 20대 여성들의 어떤 정치적 효능감 조사 이걸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은 정부나 정치권이 하는 일에 말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는 건 16.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들은 24.4%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보다 더 낮은 수치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나는 말할 자격이 있고 말할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
네.
다만 이 목소리를 사회가 듣고 있지 못하고 구조적으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한 거죠.
네.
저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수치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20대 여성은 능력 차원에서는 남성에 비해서 약자라고 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의 사회 구조가 차별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특히 한국 사회의 어떤 구조들이 좀 대표적으로 20대 여성들이 느끼기에 차별적이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그 수치도 혹시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가 궁금해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남녀 임금 격차죠. 그러니까 임금 격차는 사실은 20대 여성의 응답이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녀 임금 격차는 여성에게 불공정하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20대 여성 70.9%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을 보통 보잖아요. 근데 그게 남녀의 중위소득 차이가 우리가 보통 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딱 그 50번째에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중위소득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중위소득이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의 남자, 여자 딱 50번째 사람이 어떻게 임금 격차가 나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남자의 50번째 있는 사람이 임금을 100 받는다고 했을 때 여자 50번째 있는 사람이 60 받는다. 60만 원 받는다라고 하면 임금 격차가 40%라고 보면 돼요.
네.
근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작년에 31.5%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고 보시면요. 칠레 같은 나라가 8.6%, 그리고 체코 같은 나라가 12.4%. 라고 하는 걸 보면요. 우리가 흔히 북유럽 같은 나라만 임금 격차가 적고 성평등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칠레나 체코, 뭐 물론 이 나라에 대한 뭐 제가 나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진국 그룹에 들어간 나라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OECD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나라에 비해서도 칠레 8.6과 한국의 31.5%는 아주 큰 격차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0대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은 팩트라고 보면 되는 걸 텐데요. 사실 이
20대라고 한 20대 또 특히 만약에 초반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사회적 자본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막 뭐 대학생이기도 하고 대학생을 막 졸업할 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취업 전선에서 확실하게 자기 자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취업을 해서 실제로 어떤 봉급을 받고 연봉이 올라가는 걸 실제로 느끼고 하는 걸 체감하기 전 단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뭐, 우리가 뭐가 달라. 막 이렇게 남성들은 좀 더 생각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군대를 갔다 오니까, 여튼 나는 지금 굉장히 취업시장에서도 더 불리한 상황이고, 임금도, 아니, 뭐, 여자들 받는 거랑 내가 받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냥 나 개인, 그리고 내 옆에는 그냥 여자친구 한 명,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 전체가 지금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고
네.
어떠한 임금을 진짜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되게 평균적인 그 값들, 이 구조의 값을 좀 계속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사 문항에서 이제 페미니즘의 정의에 대한 고민을 넣으신 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김다은 기자가 이제 시작할 때 페미니즘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고 터프 이야기도 해주셨고 이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도 계속 여러 가지 이제 빠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지금 대선 주자는 정치권에서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페미니즘이라는 건 한국에서는 적어도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20대 여성들은 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 남녀가 어떤 평등을 이루는 것,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편의 정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혹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20대 여성 한 67% 정도가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페미니즘은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다. 이렇게 페미니즘이 끼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51.6%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반에 저희가 20대 여성 10명 중에 4명이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정의한다라고 할 때 되게 어떤 그 대답과 맥이 많이 닿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고.
네.
네,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뭐라고 할까요? 대화하고 합의해 가면서 이야기의 폭을 좀 넓히긴 해야 되겠다.
네.
또 사실 저희가 이제 20대 여성의 답변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예컨대 페미니즘은 남녀의 동등한 지위와 기회를 부여하려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대 여성이 67%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20대 남성은 25.5%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또 이제 같이 언급했던 페미니즘이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해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성이 51.6%가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20대 여성이 20대 남성은 28.2%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긍정적 역할이나 긍정적 정의들에 대해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굉장히 또 선명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페미니즘 가지고 사람들끼리 싸우잖아요. 요새 네. 굉장히 갈등도 많고.
연인끼리 헤어졌다라는 예, 글들이 그렇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예. 우선 전제한 게 다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해야지 싸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논의도 할 수 있고 싸움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정의가 너무 다르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고 B라는 사람은 왼쪽 가리키면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니까 아예 논쟁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번 것들을 보면서 발견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양극단인 사실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전체 평균인 것처럼 보여주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라고 하는 환경 그리고 이제 언론 환경들이 굉장히 오해하기 좋게 만든 것들은 있다라는 거는 진짜 저희가 이번에 이어서 아마 이야기하겠지만 그 오조옥 네. 그 표현을 통해서도 좀 다시 좀 확인한 게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동나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하트 버튼 눌러주고 계신가요? 안 눌러주신 분들 계시면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팟빵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정기 후원과 에피소드별 후원으로 컨텐츠 제작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광고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동나의 첫 책이 나왔는데요.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알고 계시죠? 저희가 리뷰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이 듣동러의 첫 책을 구매하고 리뷰를 남겨주신 듣동러에게 비건 브랜드 제품을 선물하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방법은요. 저희의 책인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이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페이지를 촬영하신 다음에 듣동러만의 리뷰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해시태그 듣동러, 해시태그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그리고 듣동라 계정을 태그까지 해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참여 기간은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14일 화요일부터 26일 일요일까지고요. 당첨자는 29일 수요일에 DM으로 개별 연락이 갈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듣동라의 진행자 이지상 기자 그리고 20대 여성 현상을 분석 보도한 시사인 김은지, 김다은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 얘기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여성에게, 특히 20대 여성에게 사회가 꼭 부여하는 이야기 이제 추석 명절 때니까 아마 이 얘기 또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결혼과 출산이잖아요. 이번 조사에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한다라는 문장의 20대 여성 동의율이 전 세대 유일하게 한 자리다라는 게 뭐 당연한 거기도 한데 이렇게 숫자로 보이니까 굉장히 명쾌해서 저는 또 약간의 쾌감을 느끼기도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두 기자님이 기사에서 왜 결혼을 안 하느냐고 묻기보다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구나로 질문을 옮겨가야 한다라고 분석하신 걸 봤는데 왜 그렇게 느끼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 반드시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네. 응답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평균에 비하면 사실은 전체 평균이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가 36.9%거든요. 그리고 자녀는 반드시 낳아야 된다 더 올라가요. 전체 평균이 43.6%. 그것과 비교하면 20대 여성의 동의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한 자릿수라는 게.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8.1. 그리고 자녀 반드시 낳아야 된다 7.5%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전체 성별 연령별 집단 중에서도 20대 남자조차도 그렇게 답하지 않는데요. 20대, 30대 여자도 그렇게 답하지 않는데
어,
20대
그래요.
여자만 한 자릿수로 답한다. 이게 정말 눈에 띄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좀 했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이제 그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작년에 KB금융지주에서 발표했던 1인 가구 보고서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자들의 답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아, 네, 그게 알아요. 그냥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네. 그냥이죠. 네.
근데 그게 그때 사회의 시선이 아니 여자들 어떻게 이렇게 대답하지? 이 사회에서 인구를 늘리고 경제적으로 사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인구가 필요한데 왜 20대 여자들은 결혼 왜 아냐라는 이 진지한 질문에 그냥이나 말할 수가 있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언론사들이 굉장히 보도를 많이 했던 걸로 저는
너무 와닿는데 그냥이. 네.
너무 피곤합니다.
아, 다 설명하기 어렵고 네. 그냥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알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남자들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라고 답을 했고요. 여자들은 그냥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제시한 수많은 여자들이 살고 있는 현재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성차별적인 구조에 대한 응답, 인식 같은을 보면 왜 결혼과 자녀를 낳지 않는지가 자연스럽게 사실 이해가 되는 면들이 있고 네. 오히려 이래서 결혼과 출산 안 하는구나라고 봐야지 왜 안 해라는 질문은 사실은 되게 할 말이 없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
맞아요.
그게 좀 핵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나라 지표라고 해서 이제 국가 공식 승인 통계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작년에 여성의 경력 단절 사유 1위가 육아인데 42.5%, 아. 결혼 27.5%, 임신 출산 21.3% 이렇거든요. 아마 코로나 이후엔 더 이게 격화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런 현실만 보더라도 이게 반드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게 오히려 7.5%, 8.1% 나오는 게 놀랍다라고 오히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 그냥이라고 답했을 때 그 네. 그냥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쵸.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어떻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출산도 하고 이렇게 여성으로서 그걸 해야지 너무 무책임하다.
큰일이네. 이런 거라는 거죠.
혹은 뭐야? 그게 뭐야? 라는 식으로 평가부터 하고 보는 거. 그리고 남성과 이제 비교하면서 남성들은 이런 고생하니까 여성들도 그렇게 짐을 지어야지 라고 말하는 거. 사실 저는 그게 우리 여성들이 살아가면서 늘 받는 시선인 것 같아요. 일단 평가받는 거. 그러면 돼,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라는 말 먼저 듣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얘도 이만큼 희생하니까 너도 희생해 라는 식으로 얘기 듣는 거. 그러니까 그게 되게 여성들의 삶에 되게 익숙한 방식인 것 같고 저는 이 그냥이란 대답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도 비슷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그냥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했던 이 조사들의 내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제가 좀 재밌게 봤던 것은 제가 썼던 대목 중에 기사 중에는
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이제 알아본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길거리에서 내가 성범죄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느낀다. 뭐 아는 사람에게 당할 수 있다고 느낀다. 뭐 공중 화장실을 쓰는 게 불안하다 등등등.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배열해 놓고 이 중에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정말 불안한 문제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남성들이 유일하게 그렇다라고 대답한 것이 무고에 대한 피해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많은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혹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여성들이 굉장히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남성들은 정말 낮게 정말 뭐 10%, 20% 정도만 그렇다고 대답하다가 유일하게 이거 정말 불안한 문제지? 라고 대답하는 게 무고 피해를 당할까 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역전으로 표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여성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론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남녀가 공이 다 높게 응답을 하긴 했어요. 20대 남성도 80.8%, 20대 여성은 93.8% 성범죄 처벌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생존과 관련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진짜 좀 놀라운 현상이다.
네.
라는 건 있었죠. 사실 이게 불안이라고 하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네.
설명을 잘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알아들어,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어야 되는 건데 밤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무섭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그렇지 그때 뒤에서 누가 따라오거나 안 따라와도 진짜 무섭지 않아? 혹은 나 그런 적 있잖아? 이렇게 대화가 연결돼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왜? 라고 하면 사실은 더 이상
네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네가
얘기하면
네가 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사실 대화가 끝나는 거잖아요. 이 내 공포를 상대가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고 그냥 피곤하니까 아니 그냥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있어.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책 선호에서도 좀 눈여겨볼 차이점이 있었다. 또 전체 응답자의 이념 지형에서 20대만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전 사실은 이번 결과 전체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여기라고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듣동로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네 가지 정치 세력을 예시로 드릴게요. 법과 사회질서 확립 우선하는 정치 세력, 그리고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우선하는 정치 세력, 네, 그리고 경제적 재분배를 우선으로 하는 정치 세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 금지와 다양성 우선을 먼저 하는 세력.
네.
이렇게 조금 도식화해서 저희가 네 가지 정치 세력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네.
한국인의 가장 우선 선호 세력은 법과 사회질서 확립 우선입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49.2%. 그러니까 한국인 2명 중 1명은 소위 말한 법치주의,
네, 약간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예, 네. 그런 태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종합 2위가 경제적 재분배를 우선하는 세력.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진보 보수 정당, 거대 양당을 생각했을 때
네.
그러니까 보수보다는 좀 진보적인 정당일 수 있겠죠.
복지에 좀 더 방점을 둔. 네.
네. 네, 그런 것들. 그리고 다음 종합 3위가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금지와 다양성을 우선하는 세력. 그리고 마지막이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우선하는 세력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런데 20대만 가면 이 1위가 바뀌어요.
아, 이게 여성. 전체 순위에서 이렇게 숫자가 이랬는데 네. 20대 여성은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대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 3위.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금지와 다양성을 우선하는 세력을 가장 선호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32.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되게 도식적으로 보면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법과 사회 질서 우선 확립은 올드 라이트. 그리고 정부 개입 최소화는 뉴 라이트.
네.
그리고 경제적 재분배 우선은 올드 레프트.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금지 다양성 우선은 뭐 뉴 레프트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면들이 있는데요.
네.
20대 안에서만 이것이 좀 전체 종합 순위와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그러네요.
특히 20대 여성은 이런 뉴 레프트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 다문화 이런 것들을 좀 꼽았다라고 하는데 20대 남성들도 1순위는 법과 사회질서 확립이긴 한데요.
네.
2순위가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세력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뉴 라이트.
네. 그런 지점에서 같은 세대 안에서 성별로 이렇게 갈리는 게
그러네요.
정말 특이한 현상인데 20대만 그렇다라고 좀 보이고요. 이런
신기하네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요구가 어떤 식으로 나아갈까라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전선이 하나 좀 보인다라고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흥미롭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이제 김은지 기자가 얘기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이걸 정치권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현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유의미한 특징을 갖춘 20대 여성들을 어떻게 나의 정당으로 지지자로 만들 것인지에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 20대 여성이 표를 줄 것인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해보셨는지.
네,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물어본 질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페미니즘 행보를 강화하면 더 지지할 것 같냐? 덜 지지할 것 같냐?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 보호에 힘쓴다면 더 지지할 것 같냐? 덜 지지할 것 같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이 안티페미니즘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더 지지할 것 같냐? 덜 지지할 것 같냐? 이런 질문이 다 있었고.
전 세대에 다 예, 물어보신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 기사에 못 썼냐면
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선 때문에요?
네네. 거기서 이 문항을 쓰지 못하게 제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로 숫자가 600명, 600명, 800명인데
네.
같이 그러니까 보정을 저희가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관료조직인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경론 끝에 이 부분을 공표금지를 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공표금지된 거구나. 너무 궁금하다.
예, 예.
공표를 못 하시는 거면 얘기를 못 해주시겠네요.
네,
지금
네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사실 네. 그때 뽑았던 야마, 소위 이제 언론사에서는 기사 한 줄로 나온 주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대녀는 페미니즘에 투표하고 이대남은 안티페미니즘에 투표한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문항들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좀 돌려서 문재인 정부 전반에 대한 평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현역 청년 정치인에 대한 평가, 이준석, 류호정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을 좀 넣었고요.
저는 20대 여성들이 뭔가 아, 이 사람이다, 이 정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참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그 정치 세력, 지지하는 정치 세력 얘기를 할 때 20대 여성들이 사회적 소수자가 겪는 차별 금지와 다양성을 우선하는 세력, 그러니까 뉴 레프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반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 정당들을 쭉 훑어보면은 뉴레프트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정당이 없는 상태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노동을 대변하는 어떤 특정 정당 같은 곳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 외에 어떤 새로운 진보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 지금 어떤 뭐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든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약화된 그러니까 네. 양당제가 오히려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0대 여성들이 자신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그 뉴 레프트적 가치를 대변하는 곳을 아직 진짜 못 찾고 있어서 이런 부유하는 심판자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정당들이 또 좀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죠. 예.
네, 그게 결국은 지난 4.7 재보궐에 드러난 표심이라고 네, 일부 네. 드러난 표심이라고 보고요. 그 기성 정치권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15%가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렇죠. 다른 대안이 충분히 존재한다면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긴장해서 봐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게 기성 정치권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부유하고 있는 심판자 말씀해 주셨는데 김다은 기자가 기사에도 쓰셨잖아요. 이 여성, 20대 여성이 사회문화적인데 굉장히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할 수 없어서 정치 효능감을 못 느끼고 있다. 그래서 부유하고 있는 심판자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대선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대 여성, 특히 페미니즘 지수가 높은 남녀 상관없이 사람으로서는 이번 대선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대선이다라는 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여야 양당에서 메인 후보로 나와 있는 분들을 보시면 사실 굉장히 그 특히 이제 페미니즘적인 시각에서 보면 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네.
누가 되어도 한숨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당장 누구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답이 많이 나온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의 기성 정치권들이 얼마나 좀 이거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태도를 할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20대 여성들은 투표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네.
지난 10년 동안 20대의 투표율이 꾸준히 올라갔는데 그중에서도 2017년 19대 대선을 기점으로는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동년배 남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게만 보더라도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열의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지난 앞으로 6개월 동안 기성 정치권들이 뭐 후보로서 대표되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정책으로라도 아주 크게 마음을 끌거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들을 고민했을 때 그것은 움직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부유하거나 혹은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아주 다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는 전조가 있는 거죠.
약간 이렇게 저희 같이 조사 참가해서 설계도 해주시고 분석도 함께 해주셨던 국승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서구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현상이 20대들에게 되게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 정체성 정치라고 하는 게 예컨대 미국에서는 이제 흑인이 얼마나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yes or no로 대답하는 것이 뭐 바이든 지지자냐 트럼프 지지자냐 이것을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여성이 정말 어느 정도로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대답 그것이 정치적인 진보나 보수를 가르는 굉장히 핵심적인 척도로 특히 20대들한테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키는 지점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유 뭐 약간 페미니즘적인 것이라는 건 뭐 그냥 어떤 취향이나 성향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말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자신의 입장을 가르는 명백한
진열점.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기성 어른들이 속칭 기성 세대들이 계속해서 좀 아유 뭐 젊은 애들의 문제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시작이라는 생각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한 문장이잖아요. 흑인이 차별받고 있다. 정말 백인과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는 완전히 다르게
네.
응답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 되게 누가 보면 너무나 당연한 답이고 그런데 정말 다르게 이야기하고 이게 표 성향으로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거는
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흑인 자리에 여성을 넣었을 경우와 다르지 않다라는 인사이트를 국승민 교수가 줬는데요. 앞으로 이제 선거 결과를 보면 좀 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성범죄에 특히 이제 그 생존 이슈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기사를 좀 정치권에서 정책하는 분들이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격렬한 반응이 오는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여성 진영에서 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성범죄 처벌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동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문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나아가는 정책들부터 한다면 20대 여성들의 어떤 부유하고 있는 마음들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시작이죠. 그게 전부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서 시사인 기사를 좀 열심히 읽어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제 두 분이 알고 계신 걸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배움을 얻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사를 쓰실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0대 여성의 그 참여 그리고 연대 활동 이런 거에 관련된 저희가 질문을 넣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온라인에서 조금 더 지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장을 썼냐면 조용히 티가 덜 나게 하지만 의사는 제대로 표현하겠다라는 모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조용하지만 강건한 지지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앞으로도 계속 조금은 더 티나게, 조금 조금씩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도 더 힘을 얻고 더 열심히 또 기사 쓰면서 이름 20대 현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또 다른 숙제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들도 좀 계속 팔로우하고 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들이 스스로를 별것 아닌 사람 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 안에서 저는 되게 굳건하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힘 자체를 우리 스스로가 되게 좀 많이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역시 들었었고 그리고 그냥 20대 어린 여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말하는 뭐 그냥 꽃 같은 나이의 어린 여자라고 말하는 그 납작한 얼굴을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 수치들을 통해서 또 여러 욕망들을 엿보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는 작업들을 조금씩 해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언론에서도 또 다른 단체들에서도 이렇게 20대 여성을 조금 더 중요한 주체로 다루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삶을 더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를테면 갖고 있었던 어떤 가설을 더 구체화시키지 못해서 아쉬웠던 것이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때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감정 온도는 되게 낮았지만 여성 그리고 페미니스트 그리고 레즈비언에 대한 감정 온도는 되게 우호적으로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여성과 어떻게 연대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다음 지점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서 여성들과 연대 맺는 것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 사회가 흘러가는 방향을 볼 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내가 잘 몰랐던 20대 여성들의 얼굴이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사 다시 꼼꼼히 좀 읽어봐 주시고 또 같이들 얘기 나누시고 하면 어떨까 마지막으로 홍보하면서
네.
끝내보고 싶고 저는 그 10월 14일 그 설리씨 기일이기도 하고 또 요맘때쯤 통계청에서 사망 원인 통계가 나오는데 작년부터 조용한 학살이라고 해서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급증한 통계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런 후속치대를 좀 해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사전조사도 좀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 두 기자분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대 여자 현상에 대한 웹조사를 실시 후 보도한 시사인 김은지, 김다은 기자와 함께 대한민국 20대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20대 여성이신 분들은 아, 내 얘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세대 성별분들도 다양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동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